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십자가 현양 축일인 오늘은 청소년 사목국 배상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매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목국 대학 담당으로 있는 배상원 로마노 신부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빕니다 라는 덕담을 주로 나눕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불행은 찾아오지 않기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하느님께 청하며 살아가지요. 그렇게 청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통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이를 견디고 이겨냈을 때 도리어 그것이 하느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입니다. 본디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에 아주 죄질이 나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피해야 할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졌지요. 그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껴안아 짊어지시고 결국 그곳에 못 박히신 채로 치욕스러운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삶, 곧 부활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완전한 패배라고 여겼던 그 십자나무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지만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못 박혀야 하는, 죽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마태오 16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는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던져버리고도 싶고 그냥 쓰러져 한없이 주저앉고 싶기도 한 것이죠. 일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냐고, 쓰러져 죽게 만들려고 그랬냐며 하느님께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가 가벼운지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십자가, 내 인생은 왜 그러냐며 화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주님께 등을 돌려 도망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쓰러져 힘들어하는 우리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면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게 구리뱀을 만들어 높은 곳에 달아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고자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그분께서 먼저 걸어가시며 보여주셨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그분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 십자가 현양 초기를 맞이해서 조용히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그분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시금 떠올려 봅시다. 나는 기쁘게 이 십자가를 껴안고 있는지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분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코린토 1서 1장 18절의 말씀.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내 십자가를 기쁘게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쁘고 힘차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늘 주님께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결국 여러분을 구원할 하느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청소년 사목국 배상원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배상원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입을 옷을 고르는 것처럼 생각을 고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자신의 생각 정도는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책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아들 인내를 위한 발라드 그리고 앙드레 류의 바이올린 연주로 Your Lies Me Up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아프리카 난민산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종교를 가져도 그런 짓을 하냐 하고 핀잔을 줍니다. 저는 성소자인데 비신자인 제 친구들은 이슬람 교도이건 기독교도이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은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종교인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지요. 그것도 종교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 자, 형제님이 그런 고민을 할 만하고 또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소위 광신도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종교 범죄, 심지어 살인 행위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신앙과 자신의 욕구 그리고 병적인 자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서는 통틀어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마치 종교를 가지면 사람들이 다 이성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회적 범죄들은 종교인들만이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적 광신도들이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념적 광신도들이 그런 비이성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종교 재판만큼이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소위 여론재판, 요즘은 댓글 살인 행위라는 새로운 범죄 행위도 생겼다고 하는데 또 공산사회에서는 인민재판 같은 것들이 바로 광신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종교, 자기 이념만이 옳고 나와 다른 종교나 이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살인 행각을 저지르는가? 이것은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여러 자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른스러운 자아와 미숙한 생각을 유발하는 내자.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아주 사악한 자아도 함께 있습니다. 이 사악한 내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구약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주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는가?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 하지 않겠느냐?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일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여기서 죄악이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사악한 자아를 말합니다. 이 사악한 자아에 대해서 선조 신앙인들은 늘 경계하고 그 사악한 자아가 던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사악한 성향을 원죄라고 이름 붙어서 후대 신앙인들이 경계를 게을리할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악한 자아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내 안에 미성숙한 자아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지만 사악한 자아는 가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우선 사악한 자아가 던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자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가지도록 유혹하는 소리들이기에 아무리 내 종교가 좋고 이념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의 종교나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나 신념이 아니라 사악한 자아가 던지는 유혹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아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사람의 마음 안에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아를 영성심리에서는 내 안의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성내지 말라 혹은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건 역시 내 안의 괴물이 부추기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악의 세력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사악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이 바로 이 사악한 자아에 의해서 포로가 된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그 사악한 자를 마귀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여기고 나의 문제가 아닌 양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현수님이 보내드리는 강이라는 시를 전해드립니다. 지울수록 살아나는 당신 모습은 내가 씻고 가는 평생의 짐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여울지는 끝없는 강물. 흐르지 않고는 목숨일 수 없음에 오늘도 부서지며 넘치는 강입니다.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평화방송 TV 따뜻한 동행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신부님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개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할인항공권 전문 취급 ABC 여행사 항공권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신속, 정화, 친절 서비스 ABC 여행사에 오시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ABC가 만들어드립니다.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379-9009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온갖 황식일성을 무너뜨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힘을 주는 하느님의 위로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10일 목요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깊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비극 속에서 많은 확신들이 무너지는 상황과 많은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을 졸이는 체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 사랑의 마음을 열어라. 너에게 힘을 주는 하느님의 위로를 느낄 것이다. 교황의 팁 메시지는 모든 생명의 신성 불가침성을 떠올립니다. 삶은 언제나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교황의 메시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 보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과 형제적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선택 자살은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를 막론한 모든 이에게 영향을 주는 공중보건의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매년 40초마다 한 명꼴로 약 80만 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며 세계적으로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사망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이자 세계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에는 상실의 경험, 고독, 차별, 관계 단절, 재정 문제, 만성적 고통, 질병, 폭력, 학대, 갈대, 갈등 그리고 기타 인도주의적 비상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봉쇄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및 그에 따른 제한 조치의 복귀 가능성 등의 원인 때문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 경제적 상황 악화에 따른 불안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이 오클랜드 노쇼 지역 체육관과 슈퍼마켓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9월 13일 저녁 오클랜드 지역 보건당국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체육관에서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같은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해당 체육관은 타카푸나의 레스밀스 체육관으로 시간은 지난 9월 9일 오후 5시 15분부터 7시까지 이튿날인 10시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입니다. 대상 프로그램은 9일은 오전 9시 30분에 RPM 스프린트 클래스와 6시 15분에 바디 컴백 클래스, 그리고 10일은 오전 9시 15분에 바디 컴백 클래스입니다. 같은 시간에 이들 클래스에 참여했던 이들은 밀접한 접촉자로 간주되며 집에 머문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헬스 라인으로 연락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같은 시간에서 체육관을 이용했던 이들 중 같은 클래스가 아니었던 이들은 일상적인 접촉자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갔던 두 군데의 상점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는 1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정오까지 밀포드 카운트다운이었으며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11시 15분 사이에 웨어하우스 밀포드 두 곳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두 곳의 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면서 추적 앱을 통해 같은 시간에 이 상점을 방문했던 이들에게 경보가 13일과 14일에 걸쳐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지금의 코로나 경계 단계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오클랜드에서 사회 전파가 시작된 이후 오클랜드는 레벨 2.5단계, 그리고 그 이외 전국은 레벨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어떤 결정에 앞서 현재 오클랜드에서 사회 전파의 상황과 그 전파 영역, 그리고 레벨 2.5단계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오는 수요일 밤 11시 59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5만 명 이상의 키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고국인 뉴질랜드로 돌아오면서 뉴질랜드는 전문 인력들이 출국보다 입국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저명한 사회학자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키위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시 대학교의 폴 스푼리 교수는 돌아오는 있는 키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고급 숙련기술 또는 프로페셔널한 직장에 있다가 이들이 국내에서 적응하고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이 해외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의 경력들을 수용해 국내 산업 기반과 국내 시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경력과 숙련도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외국 임시 근로자들의 입국을 통제하면서 돌아온 키위들이 이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정부 관계 당국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들의 대거 귀국 후 다음 단계는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뉴질랜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가가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다섯 차례 이상의 이민부 발표로 일부 워크비자, 방문객 및 고용주의 이민 지표를 변화시켰습니다. 일부 뉴질랜드인의 파트너와 임시비자 소지자 중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국 기회 소식이 전해졌고, 노동당은 재선될 경우 관리 격리 시설의 10%에 해당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입국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일부 비자 범주에 대한 확장과 기업이 해외에서 새로운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언론 보도에서 정부는 방문객과 기타 임시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 설정을 단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국경이 폐쇄됐을 때 해외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워크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국경 예외 카테고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경 폐쇄 당시 해외 임시직 근로자 수는 6만 2천 명으로 추상되며 정부는 현재 최대 850명의 비자 소지자가 이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학자금을 받고 아직 다 상환하지 않은 채 해외에 있는 사람들 중 5,500명 이상이 뉴질랜드로 돌아왔지만 IRD는 연체된 학자금 청구서를 관리상 격리된 상태에서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D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학자금 융자의 총액은 160억 달러로 이 중 20%인 35억 달러가 해외에 거주하는 키위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5억 달러는 이자 또는 상환이 연체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은 뉴질랜드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대부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IRD는 호주 국세청과 협력해 상환을 하고 있지 않은 키위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입국 후 재출국하려 할 때 국경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IRD의 한 관계자는 현재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돌아온 키위들이 다시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지연된 융자금 상환을 해야 출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 가격 지수는 가구가 주택 임대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렌트 가격의 월간 변동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대비 8월에는 임대 부동산 가격 지수가 0.2% 상승했고 임대 부동산 가격의 흐름 측정 지수는 1.1%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8월에는 임대부동산 가격의 지수는 3.2% 증가했고 임대부동산 가격의 흐름 측정 지수는 0.5% 감소했습니다. COVID-19의 결과로 도입된 임대료 동결의 영향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주요 소비자 가격 지수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총 렌트의 절반 미만인 43%가 COVID-19 임대료 동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25일에 COVID-19 렌트비 동결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보건위원회 DHB는 와이테마테 지역보건의회 직원 2명이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운트 로스길 교회 감염 집단군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DHB는 이 직원들이 지역보건위원회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감염자 중 한 명은 감염되기 전에 휴가 중이었고 그 이후로 DHB로 복귀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한 명은 8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소규모 팀의 일원으로 그 동료들은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료진 중 그들과 접촉한 17명은 예방조치로 지난주 초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그들 모두 코로나19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후 석 달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피로감과 호흡곤란 등을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네덜란드 마스트 리히트 대 연구진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라망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걸렸으나 입원하지 않은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감염 79일이 지난 상황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일 유럽 호흡기 저널이 발행하는 오픈 리서치에 게재된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 0.7%만이 코로나19 증상이 처음 나타난 지 평균 79일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44%는 여전히 흉통을 호소했고 38%는 두통, 36%는 근육통, 33%는 어깨뼈 통증을 각각 호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코로나19 환자는 입원한 중증 환자와 달리 후유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코로나19 후유증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오브, 라디오 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 오전은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IRD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RD 회계감사물을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회계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케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샘평화의 소리 KCR 카톨릭
이어서 KCR 특강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회.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회가 1965년 폐막됐으니까요. 이제 5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폐막한지요. 아직까지도 공의회는 살아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의 그 교정이신 프란치스코께서는 공의회의 폐막 50년을 기념해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초대하셨죠. 그만큼 오늘의 세상이 무자비함에 노출되어 있다.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표지들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가르치신 찬미 받으소서란 회칙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무자비함에 노출되어 있는가는 제1장 찬미 받으소서 제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기오염 문제이기도 하고 기후온난화 문제이기도 하죠. 그것은 그냥 공기가 탁해졌다 혹은 온도가 올라갔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들 말하자면은 기후온난화는 아프리카 대륙을 사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풀이 죽고 초식동물이 죽고 육식동물이 떠나면 그러면 그 땅과 풀과 그리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는 아프리카의 백성은 불가피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갈 곳이 없다라는 그 비참한 현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 것이죠. 식물이 멸종되고 동물이 멸종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뭐 미생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참미바드소서에서는 그 바다의 그 플랑크톤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아예 흔적 없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종족을 감춰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간단하게 먹이사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래야만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생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연쇄의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누군가 사람인 할 때는 한자로 말할 때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기대어 산다 뭐 이런 것을 형상화한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사람은 사람만 기대어서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의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이죠. 그만큼 지금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더라도 70억의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굶어 죽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악한 삶의 조건에서 연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 또 눈을 멀리 두어서 지구 곳곳을 살펴보면 비참한 현실이 곳곳에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심각한 불균형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기에도 적절치 않을 만큼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모습들은 전부 다 무자비함이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징후들, 증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이 원래 자비로운 분이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과 심지어 이웃과 심지어 공동체를 그런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가고 있는 이 길을 한번 멈추어서 성찰하고 어떻게 해야 이 모습을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합의 생태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를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그 길을 찾아보자고 호소한 책, 그것이 참미바드소서 책인데요. 이 참미바드소서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참미바드소서가 그 책이 나온 다음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비의 특별 신현을 선포하면서 자비의 얼굴이라는 칙서를 반포했는데 그곳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될 그런 특별한 때가 있다. 그리고 자비의 특별 신년을 시작한 2015년 10월을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1965년 10월 그날 폐막을 기념하는 날 50주년에 맞추어서 특별 신년을 선포했던 것이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어야 될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한국 천주교회의 생활 안에서 이 공의회의 정신, 공의회의 혼이 때로는 가끔 그런 말씀을 제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드리는데 아직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생활 안에 예, 그 들어오지 않았다 혹은 뭐 우스갯소리로 아직 상륙하지도 않았다 배 타고 오고 있는데 아직도 인천항 부산항 목포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드립니다. 어쨌든 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공의회 그 자체를 살펴보면 몇 개 문헌이 상당히 그 이후에 교회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그리고 충격을 가져다 줄 영향을 미칠 문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문헌 교회 헌장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과연 누구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2,500명의 모든 주교들이 무려 4년 동안 한 해에 10주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10주지만 나머지 40여 주 뭐 노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회 회기 때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다시 문서로 정리해서 이제 자기 교구로 돌아간 주교님들에게 회람해서 또 거기서 의견을 내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다시 또 보내고 이런 말하자면 62년에서 65년 4년 내내 그렇게 전 세계의 주교님들은 회의에 모여서 혹은 아니면 각자의 그 교구에서 이 공의회에서 주교님들이 서로 기도하고 토의하고 밝혔던 내용들을 검토하는 회의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회 헌장이었고 그 교회 헌장은 바로 교회는 세상 안에서 누구냐 세상 안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4년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뜻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누구냐 그 교회의 본성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명 임무를 다룬 문헌이 바로 교회 헌장입니다. 누구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물음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행동의 어떤 지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저는 뭐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할 때 저는 뭐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그 말에 그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무엇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뭐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지혜를 찾아내는 과정을 익히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은 그 사회생활, 학교라는 그 공동체에서 동료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생하고 또는 동고동락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동료에도 배우고 또 양보도 배우고 또 덕을 쌓습니다. 학생은 학교라는 그 공간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학생은 그것만이 아니고 사회에 필요한 어떤 덕이라든가 사회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세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죠. 배우고 익히고 또 몸에 그것을 담아서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학생을 학생답다 그러잖아요. 그 공유에서 교회는 누구냐 그럴 때 교회는 누굴까? 교회는 뭘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교회는 성당 아니겠습니까? 성당은 하나의 건물이고 성당에 가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 가운데는 뭐 성직자도 있고 또 수도자들도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일종의 제도입니다. 그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요소인데 그게 다 아니잖아요. 학생을 얘기할 때 학생이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었죠. 그럼 학생이라는 걸 알아는 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고 친구들하고 지내는 그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덕 그걸 쌓고 그리고 또 건강한 어떤 그 신체 단련의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건강을 또 지켜가고 그럴 때 학생이잖아요. 교복 안 입고도 공부할 수 있고요. 교복 안 입고도 그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교복 안 입고도 운동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을 입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교복을 입었다 그래서 친구와 관계를 맺는 법을 못 익힌다. 그럼 우리가 학생이라고 안 그러긴 하는데 너는 무늬만 학생이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는 분명히 뭐 성직자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그리고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교회냐? 한편으론 그렇지만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다는 얘기는 교회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이 교회 헌장에서는 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다.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첫째로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겠죠. 그 안에서는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 단순히 친교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니까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교회가 그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라든지 사람, 뭐 성직자라든지가 아니고 하느님이 주인인 백성,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 그래서 교회 헌장에서는 교회 헌장 1장 교회의 신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밝히면서 이 교회는 하느님이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창립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그러면은 어떤 이해가 뒤따라오겠습니까?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하느님 백성에서의 그 주인이 하느님이라면 이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는 각각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 백성을 형성,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니까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살리잖아요. 뭐 지배한다, 또 착취한다, 억압한다, 대립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직자의 임무, 역할, 평신도의 임무, 역할, 수도자의 임무, 역할이 바로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무와 역할, 기능이니까 그것이 주체가 아니라 임무이고 역할이고 기능이니까 수단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백성도 우리가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순간 시야가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옛날에 왕국인 시절 그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왕과 왕족과 귀족들은 세습됐잖아요. 왕은 그 아들이 왕, 또 그 아들이 왕. 귀족은 그 아들이 귀족, 그 딸도 귀족.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고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종의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란 말을 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민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주인인 거죠. 우리가 나라를 얘기할 때 영토를 말하고 그다음에 주권을 말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으로 보느냐와 민국으로 보느냐에 따라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는데요. 왕국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왕이 주인이고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국인 경우에는 백성이 주인이고 또 관료들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이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그 본성, 속성상 시민을 위한 그 시민의 삶에 기여,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뭐 표현이 좀 거칠입니다만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복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하는 그 순간 성직자 중심주의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인이고 하느님 백성이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 성직자가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봉사의 임무를. 그 백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는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도 때문에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백성 때문에 제도가 존재하는 거죠. 전부 다 우리 교회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본당에서 생활하실 때 본당에서는 뭐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잖아요. 다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성직자가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수도자가 가 있는 거죠. 그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그 성직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성직자를 위하여 공동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성직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바로 그런 점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은 어떤 전혀 다른 뭐 180도 다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 문헌입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우선 보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몸이고 머리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몸에는 바울에서도 말씀처럼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리고 뭐 얼굴에는 눈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또 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일은 다 다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이 고장이 나면 몸 전체가 앓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면 우리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머리에서 판단을 하고 머리에서 우리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맞춰서 몸이 따라가 주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다는 얘기는 몸이 안 따라가 준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는 얘기는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 이 표상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어마어마한 또 그 영향 혹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 성당 안에서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뭐 혈육은 아닙니다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형제입니다. 형제가 아프면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프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팔이 아프면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팔이 심각하게 아프면 못 움직이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팔 한 손을 못 쓰게 되면 다른 손으로 불편하지만 살죠. 행동하죠. 생활하죠. 근데 그거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픔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손이 도와주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체인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겉모양은 다르고 그리고 하고 있는 기능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찮은 것 없다. 소극적으로는요. 적극적으로는 대단히 귀중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렸는데 결승 지점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물어봤대요.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데 그 마라톤 선수는 발가락 사이에 언제부터 어느 구간 동안에 무슨 모래 같은 게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뛸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극을 했겠죠? 그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발바닥에 어느 모래가 그 마라톤 선수의 42.19kg의 그 역주에 가장 힘든 것이었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고 긍정적으로는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각자 소중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요. 몸은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기관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필수 불가결합니다.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팔, 무의미합니다. 팔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그 다양한 사람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 공간에 이렇게 한 시간에 특정 공간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한 몸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행동을 나누어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공동의 목표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을 함께 기능은 달리하고 역할은 달리하지만 함께 수행함으로써 완전한 조화로운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 우리 교회 생활 안에도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외형으로는 교회이지만 하나의 목표가 없다라든지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로 간다든지 또는 하나의 그 겉으로는 하나인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하면 겉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허우대만 껍데기만 모양만 교회이고 실제로는 교회답지 않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겠죠. 교회 현장에서 교회란 누구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 중요한 문헌 가운데 하나 교회 현장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누구냐? 그 교회의 본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회의 본성에 관해서 그리고 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은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이 공의회의 교회 현장의 고백을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성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 교회의 자기이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신비체라는 교회의 자기이해는 그 본성과 그 사명을 성찰하는 키 아주 열쇠의 말이 됩니다. 하느님 백성하면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백성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바, 원하신 바, 명령하신 바, 의도한 바를 그 몸이 따라가겠죠. 근데 이 하느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에 있질 않고요. 지상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느님 백성으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다른 기관의 단일체로 구성체로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느님의 뜻을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한다. 어디에서? 지상의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백성으로서 종말의 그날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느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겠죠? 어떤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단순히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도 아주 좁은 의미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에 제한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날에, 어느 한 자리에 모여서 특정한 예절을 수행하는 집단을 마치 하느님의 몸인,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구약성경의 가르침 메시지, 신약성경의 메시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써 모든 민족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느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임무가 있는 사명이 있는 백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누룩이다. 이 빛과 소금과 누룩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세상을 밝히는, 소금은 세상을 정화하는 혹은 세상의 귀한 무엇, 누룩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일종의 도구적 혹은 수단 또는 임무, 역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럽니다. 하여금 사, 수동형입니다. 그냥 스스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이 아니라 어떤 임무를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그 임무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하여금 사, 받은 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임무, 예수께서 주신 임무, 거기에 동의하여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 교회,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이지만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이지만 그러나 그 속성상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임무,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몸이고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종교,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날, 주일이면 주일, 평일이면 평일, 특정한 시간, 11시면 11시, 오전 10시면 10시, 특정한 공간, 성당이란 곳에서 특정한 행위, 미사를 하고 그리고 끝. 혹은 좀 더 덧붙이자면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럽니다. 또는 성당에 여러 신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한다고 하죠. 그것도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인 성당에서 회합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게 하느님 백성이 해야 할 일 전부일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임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써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이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그 종교적 규칙 종교적 형식을 갖추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교회 혹은 하느님 백성 또는 신앙인의 할 바다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빛은 빛인데 대박에 가려놓은 거죠.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거죠. 누룩은 누룩인데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하느님 백성의 사명은 세상을 변형시키는 임무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통치에 걸맞도록 세상을 변형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 먹는 대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수하려고 하셨던 하느님의 통치에 걸맞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하느님 사명 하느님이 수행하는 업적 하느님이 수행하는 일에 협력자라는 표현까지도 쓰게 되는 거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불의를 정의로 미움을 사랑으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억압을 자유로 해방으로 그렇게 변형시키는데 투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 안에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 세상 안에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교회 원장에서 첫 번째는 교회의 신비를 말하고 두 번째는 하느님 백성을 말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위계 조직 제도 또는 특히 주교직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제도는 성직자들은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그 하느님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백성에게 봉사하는 교계 제도를 얘기하고 뭐 세상하고 우리가 견주어 보면 행정부가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입법부가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계 제도도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는 성직자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평신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사도직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평신도가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도 하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그 후계자인 주교님들, 그리고 또 그 협력자인 성직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와 사도직, 직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할 때 이 사도는 그냥 자기가 성경을 보면, 아, 나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부른 다음에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파견합니다. 그 임무는 뭐였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 선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복음화, 세상의 복음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복음화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고 귀로 듣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뭐 계량화한다 그럴까요? 또는 수치화한다 그럴까요? 뭐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화라는 말 다음에 바로 율자를 붙여서 복음화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구 몇 명이 있고 그 가운데 천주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그럴 때 우리는 복음화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푸는 게 단순히 한 사람을 신자로 만들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에게 무슨 임무를 부여했는지 첫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소라고 합니다. 그냥 부르기만 한 게 아니고 가서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대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자기 의도, 자기 뜻, 자기 목적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다음에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도 예수처럼 살게 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라고 제자들을 부른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직이라 그럽니다. 통틀어서.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도 있고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수도자도 있고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의회의 교회 현장에 33항은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교회의 구원사명에 대한 참여이다. 교회가 수행한 하느님 백성이 빛, 하느님 백성인 소금, 하느님 백성인 누룩 이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에 참여한다. 평신도 사도직은 구원 사명에 참여한다. 구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수동적인 존재이거나 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이거나 아무런 적극적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평신도 사도직 자체가 평신도 자체가 교회 구원 사명에 참여하는 직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형시키는 임무를 평신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봄 권명혜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준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입니다. 코로나 이후 뉴질랜드로 키위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전문 인력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저명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13일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생산성이 정상 근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한국 여행 중에 꼭 필요한 핸드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셨죠? 이제 ABC 여행사에서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KT 프리페이 심카드를 판매합니다. 한국 도착 후 추가 개통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 여행 가실 때 KT 심카드도 꼭 준비해 가세요.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 주세요. 379-9009.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온갖 확실성을 무너뜨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힘을 주는 하느님의 위로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10일 목요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깊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비극 속에서 많은 확신들이 무너지는 상황과 많은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을 졸이는 체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 사랑의 마음을 열어라. 너에게 힘을 주는 하느님의 위로를 느낄 것이다. 교황의 트윗 메시지는 모든 생명의 신성, 불가침성을 떠올립니다. 삶은 언제나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교황의 메시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 보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과 형제적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선택, 자살은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를 막론한 모든 이에게 영향을 주는 공중보건의 큰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매년 40초마다 한 명꼴로 약 80만 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며 세계적으로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사망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이자 세계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에는 상실의 경험, 고독, 차별, 관계 단절, 재정 문제, 만성적인 고통과 질병, 폭력, 학대, 갈등, 그리고 기타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봉쇄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및 그에 따른 제한 조치의 복귀 가능성 등의 원인 때문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 경제적 상황 악화에 따른 불안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5만 명 이상의 키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고국인 뉴질랜드로 돌아오면서 뉴질랜드는 전문 인력들이 출국보다 입국이 더 많은 상황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명한 사회학자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키위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시 대학교의 폴 스푼리 교수는 돌아오고 있는 키위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고급 숙련 기술 또는 프로페셔널한 직장에 있다며 이들이 국내에 어떻게 적응하고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이 해외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의 경력들을 수용해줄 국내 산업 기반과 국내 시장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경력과 숙련도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외국 임시 근로자들의 입국을 통제하면서 돌아온 키위들이 이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정부 관계 당국에게 이 같은 점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들이 대거 귀국한 후 다음 단계는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뉴질랜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가가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들이 오클랜드 노쇼 지역 체육관과 슈퍼마켓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9월 13일 저녁 오클랜드 지역보건당국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체육관에서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같은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해당 체육관은 타카푸나 레스밀스 체육관으로 시간은 지난 9월 9일 오후 5시 15분부터 7시까지 RPM 스프린트와 바디 컴뱃 클래스이고 이튿날 10일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바디 컴뱃 클래스입니다. 같은 시간에 이들 클래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밀접한 접촉자로 간주되며 집에 머문 상태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헬스 라인으로 연락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같은 시간에 체육관을 이용했던 이들 중 같은 클래스가 아니었던 이들은 일상적인 접촉자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갔던 두 군데 상점도 공개됐습니다. 한 상점은 10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정오까지 밀포드 카운트다운이며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11시 15분 사이에 웨어라스 밀포드 두 곳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금값이 오르면서 1800년대 당시 웨스트코스트 지역 금곽을 찾았던 것처럼 다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 골드러시가 기대되는 가운데 하천에서 바닥을 캐고 준설 작업과 물속에서 금을 건져내는 전문 인력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금광을 찾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에서도 새로운 세대의 금광 수색 작업들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수당 거의 3,000달러의 금액에 이르고 있는 금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의 수익률이 올라갔지만 이 지역 하천은 급류가 많아 그만큼 위험성도 많습니다. 지난주 5차례 이상의 이민부 발표로 일부 워크비자, 방문객 및 고용주의 이민 지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분 뉴질랜드인들의 파트너와 임시비자 소지자 중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국 기회 소식이 전해졌고 노동당은 재선될 경우 관리 격리 시설의 10%에 해당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입국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일부 비자 범주에 대한 확장과 기업이 해외에서 새로운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언론 보도에서 정부는 방문객과 기타 임시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 설정을 단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국경이 폐쇄됐을 때 해외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워크비자 소비자는 새로운 국경 예외 카테고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고 아직 다 상환하지 않은 채 해외에 있는 사람들 중 5,500명 이상이 뉴질랜드로 돌아왔지만 IRD는 연체된 학자금 청구서를 격리된 상태에서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D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학자금 융자의 총액은 160억 달러로 이 중 20%인 35억 달러가 해외에 거주하는 키위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5억 달러는 이자 또는 상환이 연체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은 뉴질랜드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대부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IRD는 호주 국세청과 협력해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키위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입국 후 재출국하려 할 때 국경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IRD의 한 관계자는 현재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은 거의 없지만 돌아온 키위들이 다시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지연된 융자금 상환을 해야 출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의 가격 지수는 가구가 주택 임대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렌트 가격의 월간 변동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대비 8월에는 임대 부동산 가격 지수가 0.2% 상승했고 임대 부동산 가격 흐름 측정 지수는 1.1%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8월에는 임대 부동산 가격 지수는 3.2% 증가했고 임대 부동산 가격의 흐름 측정 지수는 0.5% 감소했습니다. 코비드-19 결과로 도입된 임대료 동결의 영향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주요 소비자 가격 지수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총 렌트의 절반 미만인 43%가 코비드-19 임대료 동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25일에 코비드-19 렌트비 동결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킨즈타운에서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센터가 문을 엽니다. 서든 디스트릭트 보건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보건당국은 9월 14일부터 시내 캠프 스트리트에 있는 빌리지 그린에서 검사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호텔, 레스토랑이나 바 직원들은 물론 공항 직원, 청소 직원들과 택시나 버스, 우버 운전자 등 다른 곳에서 온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관광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역보건 당국 관계자는 비록 남섬에서는 현재 양성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진행 중인 방역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환자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경보가 레벨 2이지만 국내 여행은 가능한 상황인데 킨즈타운의 이번 조치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3학기 방학을 2주 앞두고 나왔습니다. 남섬 서해안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섬의 많은 지역과 북섬 남부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9월 14일부터 북서풍과 함께 타스만해에서 다가오는 차가운 저기압 기단이 뉴질랜드를 2-3일에 걸쳐 북동쪽 방향으로 횡단해 지나간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남섬의 서해안부터 동해안과 북섬 남부 일부 지역에서 비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오티라 북부의 남섬 웨스트 지역과 말보로와 켄터버리 고원지대 그리고 오타고를 포함한 남부 지역에도 내려졌으며 웰링턴과 와이라파 지역에도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 중 개방된 지대에서는 최대 시속 120km의 강한 돌풍이 예상되며 상당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5일에는 웨스트랜드와 피오르드 그리고 킨즈타운 일대와 켄터베리의 해발 600m 이상 산악고원지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목장에서 준비가 필요하며 운전자들은 고갯길 운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보건의회 THB는 와이테마테 지역보건의회 직원 2명이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운트 로스길 교회 감염 집단군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DHB는 이 직원들이 지역보건위원회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감염자 중 한 명은 감염되기 전 휴가 중이었고 그 이후로 DHB로 복귀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한 명은 8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소규모 팀의 일원으로 그의 동료들은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료진 중 그들과 접촉한 17명은 예방조치로 지난주 초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그들 모두 코로나19에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1-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볼라 최고 경영자는 13일 현지 시간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라 CEO는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배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일례로 우리는 이미 백신 제조를 시작했고 수십만의 투여분을 벌써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에서 10월 말까지는 핵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볼라 CEO는 밝혔습니다. 이 시점까지 실험용 백신의 효험을 알 수 있는 확률이 60%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을 재개합니다. 앞서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에게서 원인 미상의 질환이 발견돼 임상시험은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12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의 임상시험 재개가 안전하다는 승인을 내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독립위원회와 국제규제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검토를 위해 글로벌 시험을 자발적으로 중지했다면서 영국의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뒤 임상시험을 재개할 만큼 안전하다며 이를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에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일 영국의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이 원인 미상의 질환으로 부작용 가능성을 보이자 영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의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11일 현지 시각 인도와 2 플러스 2 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미, 인도, 호주, 일본 4개국 간 대중국 견제망 코드를 통한 협의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날 딘 톰프슨 국무부 남중부 아시아 수석부 차관보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수석부 차관보가 이날 화상으로 연내 예정된 인도와의 2 플러스 2 장관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주요 국방 파트너로서 인도와 가지고 있는 위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코로나19 대응과 대테러,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 사안을 논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여가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선 미, 인도, 호주, 일본 외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인 양국 외교부 장관이 10일 현지 시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만나 중국과 인도 양국이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북부 캐시미르 지방의 라다크 지역에서 양측 모두 군부대를 철수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후 중인 양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시킨다는 데 의견이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카시미르 지방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병사들이 육탄전을 벌이면서 사건 발생 이래 양국 간 긴장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달 들어 중인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국방장관급 회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고 급기야 지난 7일에는 1975년 이래 45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간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돼 왔습니다. 돼지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육가공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육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의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됩니다. 1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국과 미국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돼지의 조직 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소 13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동료 검증 학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발표된 해당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16마리의 건강한 요크셔 돼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무증상 감염을 포함해 약 30%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업무 생산성이 정상근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69개 응답 기업 가운데 88.4%가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었고 2.9%는 시행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재택근무와 정상근무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46.8%는 재택근무의 업무 생산성이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고 평가했고 80에서 89%라는 응답이 25.5%, 70에서 79%라는 응답이 17%를 차지했습니다. 70% 미만이라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습니다. 경청은 조사 대상이 대기업인 만큼 IT 프로그램과 업무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생산성 차질을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 100개 중 18개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 한계 기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가입 24개국을 대상으로 자산총액 500억 이상 기업 중 한계 기업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7.9%로 조사 대상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OECD 평균 한계 기업 비중은 12.4%로 우리나라가 5.5%포인트 높았고 한계 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일본보다는 16%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의 한계 기업 비중은 2017년 15.4%에서 지난해 17.9%로 2년 새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조사 대상 24개국 중 여섯 번째로 컸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르면 고용시장 충격으로 지난달 구직 단념자가 68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중 절반은 20대에서 30대 청년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8월 구직 단념자 68만 2천 명 가운데 20대가 24만 9천 명, 30대가 11만 명으로 20대, 30대가 모두 35만 9천 명으로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구직 단념자 68만 2천 명은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구직 단념자는 취업 희망도 취업 가능성도 있지만 노동시장 문제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올해 상반기 원전 발전량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발전 비중도 4년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전 발전량은 작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원전 발전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상반기 전체 발전량은 작년 대비 2.5% 감소했고 원자력을 제외한 대부분 에너지원의 발전량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했으며 신재생과 가스는 각각 5.5%, 1% 각각 줄었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4, 5기가 가동해서입니다. 원전 발전 비중도 30.4%로 역대 평균치인 32%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STUFF, NEWSOFF, 라디오 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4원 1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2원 0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6원 1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오전은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IRD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RD 회계감사물을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업무도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보험 권명혜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로폼 변호사 윤영준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2010년 한의의 날이 11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10월 3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한인의 날이 이번 코비드-19 지역 감염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예상되어 2020년 11월 14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의 멋, 맛, 그리고 락의 세 가지 주제로 뉴질랜드 로컬 커뮤니티가 하나 되는 함께 할 때 더 강한 우리를 선보입니다. 참여와 후원을 원하시는 단체 혹은 업체는 한인의 사무국 09443-7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을 위한 무료 영어 교실 및 도로 연습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현지 생활 영어를 배우면서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코로나 경고 기간 동안 대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합니다. 9월 29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나 등록은 한국인 담당 027-265-23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멜리사 이원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오는 10월 17일 치러지는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멜리사리 이원 선거운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총선 당일 투표 참관인 또는 활동 지원, 전화 캠페인, 호별 방문, 거리 캠페인, 자원봉사자 지원, 선거 홍보판 보수 관리 등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이메일 melisari.mp@gmail.com 또는 021-025-640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코리아 포스트, 유튜브, KCR NJ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